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지난 4월 중순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벌티모어시에 사는 한 흑인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돼 있는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흑인의 장례식이 있던 지난 월요일 벌티모어시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주 방위군이 투입될 만큼 걷잡을 수 없는 폭동과 약탈, 방화로 얼룩졌습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발생하는 흑인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미 국민들과 미국 정치권의 반응 등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 오늘의 세계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관계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2015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 비확산 체제로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대전 승전 기념식 행사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 주민들의 존엄을 촉진하기 위한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네팔 대지진으로 수천 명이 사망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요 산업 분야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영기업 통폐합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마약범의 사형을 집행하자 관련국 정부들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자유와 법치주의 등의 가치 공유에 기초한 미일 동맹의 역사적 전환을 통해 국제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이 두 나라의 동반자 관계를 전환하는 역사적인 걸음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과거의 적이 견고한 동맹이 되어 지난 70년간 화해의 힘과 다양한 도전에 협력한 만큼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전 세계로 확대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동맹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경제 협력, 북한 핵과 납북자 문제, 그리고 국제 테러리즘 대처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가 됐지만 특히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두 정상의 논의 내용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평화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데 대해 아베 총리와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과 별도로 발표한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에게 6차 회담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북핵 6차 회담에서 결의한 9.19 공동성명의 준수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네.
두 정상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다시 수용하는 한편 비확산 의무도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개최 즈음에서 두 나라는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뭔지 잠깐 좀 알아볼까요?
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일본이 외국군의 공격을 받을 경우 등에 대비해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과 협력 등에 관해 규정한 문서입니다. 두 나라는 지난 1978년 옛 소련의 침공을 가정해서 첫 지침을 만든 뒤 지난 97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위기를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1차 개정을 했었습니다.
네, 97년에 1차 개정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 개정이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바뀐 건가요?
네,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외교 장관과 국방 장관은 미일 정상회담에 하루 앞선 지난달 27일 뉴욕에서 미일 안보협의회를 열고 새 방위협력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애슈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새 방위협력 지침의 핵심이 미일 군사협력의 지리적 제한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일본이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는 지역을 일본 주변 지역으로 제한했지만 새 지침은 이런 제약을 없앴다는 것인데요.
네.
이를 통해서 두 나라는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공동 이해에 부합하는 지역에서 연합 작전을 펼 수 있게 됐다고 카터 장관은 밝혔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의 협력은 그렇지만 이 한국 정부가 이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의 개정을 앞두고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새 지침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이 변화하는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미일 양국이 안보 협력을 어떻게 할지를 제시하는 비전적 성격의 문서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제3국의 주권 존중이란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은 뭘까요?
네, 한국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을 앞두고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합작전이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한국 측의 동의나 요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일본 자위대가 자동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 측에 전달해 왔는데 그 결과 제3국의 주권 존중이라는 표현이 새 지침에 반영됐다는 게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노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미일 두 나라가 앞으로 새 지침의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와 관련해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28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관계와 투명성 보장 등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진지하게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리퍼트 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방위협력 지침이 미일 동맹과 조약의 틀 안에서 실행되고 효력을 가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미한 동맹의 위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미한 동맹은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아시아에서 하는 일에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 그리고 한국 정부의 반응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의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한 핵 문제 관련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가 지난달 2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했는데요. 캐리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의 관련 규범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의 의무를 어길 뿐 아니라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제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북한의 사례에서 볼 때 국제 비확산 체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위반국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를 북한이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캐리 장관은 이에 따라 북한에게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체제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북한 당국에게 진정한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이 시드니 특사는 6자회담의 재개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게 있나요?
네,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생산적인 대화가 되려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지난 29일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토론회 아산플레넘 2015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마는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서는 관련국들 사이의 논의 내용을 설명하진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일러 특사는 9.19 공동성명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뤘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까지 강행한 탓에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비핵화가 모든 원자로의 중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일러 특사의 발언을 살펴보면 핵 프로그램과 우라늄 농축 중단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기본적인 선결 조건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이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6자회담 당사국들의 공조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다. 뭐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며칠 전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만은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이 추진되는 등 북한과 러시아의 접촉이 활발해진 게 사실이죠. 하지만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 28일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이 국제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공은 북한 측으로 넘어가 있고 나머지 국제사회는 모두 하나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개막을 계기로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들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 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이 주관하고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 행사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존엄에 초점을 맞춰 각종 토론회와 청문회, 기자회견, 영화 상영회, 사진 전시회, 그리고 음악회 등이 개최됩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올해는 다시 워싱턴으로 옮겨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다양한 행사가 열려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 참상을 고발하고 또 국제사회에 관심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 행사 가운데 유엔 본부에서 열린 탈북자 간담회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이 간담회가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이 행사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와 한국 대표부 주최로 지난달 30일 열린 탈북자 간담회였습니다. 희생자의 목소리, 북한 인권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 간담회에서 탈북자인 조셉 김 씨를 비롯해 조진혜 씨와 김혜숙 씨가 참석해 북한에서 겪은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간담회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정말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북한 대표부 외교관들은 첫 번째 증언자인 조셉 김 씨의 발언이 끝난 직후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투표를 보였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으로 간 조셉 김 씨는 12살 때 아버지가 굶어 죽었고 어머니는 중국을 왕래하다 붙잡혀 감옥으로 간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셉 김 씨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연단 아래에 앉아있던 이성철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발언권을 청하지도 않은 채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회자가 나중에 발언권을 주겠다며 중단을 시키려고 했지만 이 참사관은 듣지 않았습니다. 연단 주위에 앉아있던 다른 탈북자들이 중단하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얘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성명을 모두 읽고서야 퇴장했습니다.
네, 외교관들이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언론의 자유는 누렸지만 남의 회의를 방해하는 추태를 부렸는데
네.
이 간담회를 주최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탈북자들이 지나간 고통을 다시 기억하면서 힘들게 경험담을 나눈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탈북자들의 경험에는 세 가지 주제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데 극도의 배고픔과 북한 당국의 공포정치 그리고 강제 송환의 두려움이 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북한 내부의 진정한 대량살상 무기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생명 파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탈북자들에게만 정언의 짐을 지울 수 없다며 나머지 사람들은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 등에서 크게 울려 퍼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반도 전망대 순서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9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공식 발표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지난달 30일 오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행사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들은 페스코프 공보비서가 김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으며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이 같은 결정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페스코프 공보비서는 김 제1위원장의 불참 이유에 대해 북한 내부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밝혔을 뿐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제1위원장이 집권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은 빗나갔습니다.
네, 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요?
네,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행사인데요.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2차 대전에서 독일에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5월 9일을 승리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기념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승전 7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전 세계 68개 나라 국가원수와 국제기구 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등도 행사 참석을 초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러시아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발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발표를 통해 김 제1위원장이 제2차 대전 승전 행사에 참석할 것임을 내비쳐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제1위원장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외교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참석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었죠.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불참과 관련해서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가 밝힌 이 북한의 내부 문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대북정보기관의 한 관계자는 크렘린궁 측이 김 제1위원장의 전승행사 불참과 관련해 북한의 내부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라고 밝힌 대목과 관련해서
네.
현재 북한 내부에서 별다른 징후가 있는지는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 내부 문제라는 표현과 관련해 이는 북한의 외교적 수사로 봐야 할 것 같다는 그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 모스크바 방문 계획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모스크바 전승절 행사를 열흘쯤 앞서서 불참한 통보의 이유에 대해서
네.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김 제1위원장이 애당초 모스크바에 갈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는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세계 여러 정상들이 함께 모이는 행사에 참석할 경우 유일한 세계적 지도자라는 북한 내부 교육과는 달리 김 제1위원장이 전 세계 정치인 중 한 명이 되는 결과여서 유일 지도자라는 격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불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은요.
네.
사전 조율 과정에서 북한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방러 계획을 취소했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김 제1위원장의 전승절 행사 참석 대가로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계획을 바꿨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박병현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뉴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함께 듣겠습니다.
눈 오는 날이던가 벤치에 홀로 앉아 그녀를 기다리다 친구의 친구를 만나네 동그랗게 큰 눈이 예쁘게 보이지만 친구의 친구기에 사랑할 순 없어 싶다고 말을 해볼까 차라리 눈 감고 뒤돌아서서 고백해볼까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벤치에 홀로 앉아 그녀를 기다리다 친구의 친구를 만났네 어쩌면 나에게는 사랑이었는지 몰라 아직도 너
offer with profound respect my eternal condolences to the souls of all American people.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45분간 영어로 행한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원들도 여러 차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1954년생으로 올해 61살인 아베 총리는 일본 최고의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총리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중의원을 지냈습니다.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전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지난 1957년 미국 하원에서 연설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한 뒤 당시 외무상이었던 아버지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41살의 젊은 나이에 중의원이 된 아베 총리는 2002년 관방장관으로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의 평양 방문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에 대한 강경하고 소신 있는 발언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 전후 최연소 총리로 1차 집권합니다. 당시 보수적인 정책 추진에 실패하고 주위에서 비리 사건들이 터지면서 1년 만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는데 5년 뒤인 지난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임기에서도 경제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다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아베 총리는 국민들의 신임을 묻겠다며 조기 총선을 실시했는데 압승을 거두면서 오히려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포함해 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더욱 공고한 동맹관계를 과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 북한 등 주변 국가들은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 여름 전후 70주년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여기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변국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네팔 대지진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네요.
네, 참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5일에 네팔에서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요.
네.
사망자 수가 이미 6천 명을 넘었습니다. 구조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수도 카트만두뿐만 아니라 산간 오지까지 수색팀이 파견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확인된 사망자 수는 매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팔 군 당국자는 이제 사망자 수가 최대 15,000명에도 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하고 있는데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네팔 내무부가 발표에 따르면 부상자 수도 거의 15,000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네.
네팔이 지난 1934년에도 규모 8.1의 지진으로 만 명 이상 사망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80년 만에 다시 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사망자 수도 참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생도 뭐 이만저만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뭐 천만다행으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도 여전히 아주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에 따르면 현재까지 완전히 파괴되거나 일부만 부서진 가옥이 60만 채에 이르는데요.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또 주민들 사이에서는 더욱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소문까지 퍼지면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이렇게 지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제 건물 안으로 무너지지 않은 건물 안으로도 다시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지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 건물 잔해에 묻혀서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도 상당수 있는데 시신이 썩는 냄새는 물론이고
네.
전염병까지 돌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 피해 지역의 참상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시신이 넘쳐나면서 당국이 이제 더 이상 수습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네.
발견하면 곧바로 이제 화장하는 그런 지시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카트만두를 떠나는 사람들도 그래서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카트만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네.
여진 이제 추가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수도 카트만두를 둥지고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꼽히는 곳으로 이제 떠나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40만 명 이상이 카트만두를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네.
이런 숫자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적같이 살아나온 사람들의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2시간 만에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이제 구조된 장면이 감동을 줬었죠.
네.
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지진이 발생하는 바람에 집안에 있던 10살 난 딸과 아기가 실종됐었는데 군인들 또 미국에서 파견된 구조팀 이런 헌신적인 구조작업 덕분에 이 딸이 2시간 만에 건물 더미에서 구조됐고 아기도 이제 거의 하루가 지난 뒤에 결국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은 아기가 이제 먼지 더미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표정은 편안한 모습이었고 실제로 가벼운 부상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었죠.
네.
또 이제 지진 발생 닷새 만에 이 카트만두의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10대 소년 또 20대 여성이 기적적이란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네,
닷새 만에 이제 구조가 됐으니까.
네.
그러면서 네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뭐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여러 나라가 이제 긴급 구조팀을 파견을 했고요.
네.
계속 구조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팔에 이번 지진이 워낙 큰 지진이 발생했고요.
네.
또 네팔이 전반적으로 산악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네팔의 이번 지진으로 도로도 많이 파괴되고 또 전기 통신도 끊기면서 실제 구조를 위한 인력들이 구조가 필요한 지역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헬리콥터 등을 통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구조에 손길이 필요한 곳은 많아서 구조가 원활하다고 이루어질 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뭐 이제 여러 나라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기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네팔의 심각한 지진 피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자발적으로 네팔 돕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세계 최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이라고 하죠.
네.
여기서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이틀 만에 50만 명이 참여해서 모금액이 1천만 달러를 넘었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이 재난 구호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네팔 지진 피해를 수습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돈이 들 텐데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지진 발생 초기라서요.
네.
정확한 그 수습 자금의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들, 특히 이제 네팔 정부도 이 재건 비용이 최소한 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네.
기관들은 뭐 많게는 40억 달러까지 더 크게 보는 곳들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네팔이 이 관광 같은 서비스업이 국가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번 지진으로 수도 카트만두가 큰 피해를 입었고요. 특히
네네.
이제 카트만두에서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었던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여러 유적들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앞으로 지진 재건, 네팔 경제의 암울한 전망을 갖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팔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긴급하게 요청하고 나섰고요. 앞서 이제 네팔 정부가 재건 비용으로 최소 20억 달러
네.
그 이상도 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유엔은 이번 주에 이제 당장 네팔 지원을 위해서 4억 달러 모금에 나섰고요.
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80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석 달 동안 200만 명분의 식량과 물, 의약품은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들리는 소식 중 이번 지진이 이미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는 예견된 지진이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진은 예측하기가 제일 어려운 자연현상 중에 하나로 꼽히죠.
네.
하지만 이번 네팔 지진 같은 경우에는 예견했던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팔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거대한 안반이죠.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단층 등을 연구한 결과 1200년대 이후부터 지난 수백 년간 20년 정도에 한 번씩은 지진이 있었고 특히 이제 7, 80년에 한 번씩은 규모 8 정도의 대형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는요. 이번 지진 발생을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두고 관련 국제학회가 있었는데요.
네네.
여기서도 많은 지진학자들이 곧 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제가 80년 전에 대형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1934년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만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고 앞서 이제 단층 연구에서 나왔던 7, 80년의 주기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네.
곧 대형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들이 있었던 거고 결국은 이제 현실로 벌어진 것이죠.
네, 지금까지 네팔 지진 관련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영 기업들의 통폐합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사실 이번 주에 중국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이 그동안 이런 의사를 비춰왔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112개에 달하는 중앙 국영 기업을 40개로 통폐합할 것이다.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것이죠.
네.
이런 내용을 이제 중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통폐합 대상에서는 석유화학 같은
네.
여러 가지 주요 굵직굵직한 주요 산업들에 관련된 업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렇게 국영기업 통폐합에 나선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어떤 큰 이익이 있습니까?
더욱 첨예해지는 이런 이제 경쟁 사회에서
네.
살아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중국이
네.
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베이징의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를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수 국영 기업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석유나 전력 이런 주요 기반 사업들은 국영 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국영 기업은 말 그대로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세워진 민간 기업들에 비해서 효율 또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또 정부 관리들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부정 부패 가능성도 높은데요. 따라서 이런 이제 오래된 낡은 체제를 유지해서는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기업의 효율성,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중국도 과감하게 민영화를 하거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통폐합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통폐합 사례가 있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에서 네. 이 고속철도 제조사인 베이처, 또 난철한 회사가 있는데 지난해 말에 이 두 회사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나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고속철 회사가 된 새 회사가요. 최근에 이제 다른 나라들과 벌이는 이 고속철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석유업계에서도요.
네.
중국 석유화학 또 중국 석유천연가스 같은 석유 기업들이 이제 합병하는 방안에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 방안대로 합병이 된다면 역시 앞서 이 고속철과
네네.
마찬가지로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면서 이 전 세계 에너지 판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영 기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하이 증시가 일단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네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합병한다는 소식이 나왔던
네.
그런 회사의 주가들은 많게는 7배까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시아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결국 각국 정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 마약범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단호하게 사형을 집행했는데요.
네네.
지난 28일이었습니다. 외국인 7명, 자국민 1명. 이 마약 범죄자 8명에 대한 사형을 총살형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호주와 브라질, 나이지리아 출신 국적자들이었는데요. 대부분 다 마약 밀매 혐의로 인도네시아에서 검거가 됐고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 선고된 그래서 사형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형이 집행되자 그동안 이들의 사형 집행을 반대했던 출신 국가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호주 정부의 경우에 인도네시아 주재 자국 대사를 불러들였고요. 네. 토니 에봇 호주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는 인도네시아 주권을 존중하지만 네. 사형이 집행된 데에 대해서는 개탄한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이번에 자국민이 인도네시아에서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강한 유감을 표했고요. 네. 비단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 정부들도요 네. 사형 집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마약 사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그 해당 국가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마약 사범을 사형에 처했다는 그런 중형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뭐 각국마다 마약 그 범죄를 대처하는 법의 수준, 네. 또 처벌의 수준도 다르겠죠.
네.
인도네시아는 이제 엄격한 편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약 사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해당 국가의 사법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죠. 다만 네. 호주나 브라질 이렇게 자국민이 이번에 사형에 처해진 나라들뿐만 아니라 또 네. 다른 나라들조차도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번 사형 집행을 문제 삼는 건 마약 사범을 물론 이제 엄중한 범죄이긴 하지만
네.
사형에까지 처하는 것은 이제 국제적인 규범 다른 나라에서 이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들을 봤을 때
네.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마약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네. 선고하지는 않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징역형으로 다스려도 될 문제를 너무 엄하게 사형에 처하지 않았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또 인도네시아는 또 이슬람 신도들이 많은 국가로서
네.
특히 이제 마약에 대해서 엄격한 이런 처벌 기준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호주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후에 이제 강하게 반발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자국민 이제 인도네시아의 사형 선고를 받고 있던 이제 자국민을 좀 사형 집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마지막에는
네.
자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죄수와의 맞교환까지 요구를 했었지만 결국은 인도네시아
네.
정부가 거부를 하고 사형을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는 이 마약 범죄를 사형에 처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여기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제 국제적인 압박 또 외교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요.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여러 차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을 뭐 여러 차례 밝혔고요. 사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이 마약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요. 인도네시아에 수감된 사람 중에 70% 정도가 마약 사범이라고 하니까
네.
상당히 심각하고요. 400만 명 이상이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되어 있는 13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마약 사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지난 28일 외국인 7명, 자국민 1명 등 마약 범죄자 8명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벌티모어에서 흑인 청년이 경찰 구금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벌티모어에서 지난 월요일에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동으로 번졌죠, 결국.
네.
그래서 충격을 줬는데요. 그날 오전에 이제 볼티모어에서 숨진 흑인 청년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뒤에 벌어진 시위가 이제 약탈과 폭동으로 번진 겁니다. 일부가 시위대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요. 볼티모어에서
네.
사실 대부분의 평화적인 시위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일부가 이제 인근 상점 등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또 현금도 훔쳐가고
네.
경찰차를 부수고 또 불까지 지르면서 그런 이제 장면들이 TV 화면으로 중계되면서 충격을 줬죠.
네.
볼티모어가 사실 이곳 워싱턴에서도 차로 뭐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 그런
네, 맞습니다.
곳에 있고요. 또
네.
상당히 큰 도시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뭐 LA 폭동처럼 더 크게 번지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우려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네, 하지만 뭐 이날 이후로 사태가 더 악화되진 않았죠.
네.
당시에 이제 볼티모어 시 당국에 따르면은 건물 10여 채, 자동차 140여 대가 방화로 불에 탔다고 하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200명 이상이 체포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나중에 다시 풀어졌고요.
네.
또 이 지역이 이제 미국의 이민을 온 한인들이 많이 또 장사를 하는 곳인데
네.
한인들의 피해도 큰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날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도 10여 명 이상 다쳤는데 일부 경찰관은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기도 했죠.
네, 최근에 흑인들이 이 경찰 검문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 하면서 미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경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위가요. 볼티모어뿐만 아니라 이곳 워싱턴을 포함해서 전국 주요 도시로 번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볼티모어에서와 같은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숨진 청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프레디 그레이라는 이름의 이제 20대 청년입니다. 친구들은
네.
이제 밝고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을 했었고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 마약 관련 혐의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12일에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레이가 마약 이제 밀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이제 순찰하는 경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예전에 전과가 있어서 그랬는지 뭐 어떤 이유에서는지 아직은 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레이가 도망가기 시작했고
예.
그러자 경찰이 추격하면서 이제 결국은 체포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경찰 차에 옮겨서 이제 경찰서까지 이송을 했고 그런데 이송 과정에서 이제 다친 게 이제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은 일주일 만인 19일에 사망을 했는데요.
네.
부검 결과 척수 손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척수 안에 중추신경인 척수를 다친 게 사인이었다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부검을 실시했고
네.
굉장히 빠르게 이번 주에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경찰은 결국 이제 이 그레이 씨를 차로 이송할 때
네.
규정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래서 차 안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사인이 이제 경찰이 잘못된
네.
그 행동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레이 씨가 여러 차례 의료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제공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찰이 잘못이 있으면 이 경찰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볼티모어 주검사가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부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레이 씨의 죽음은 살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관련 경찰 6명을 모두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한 명에게는 2급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나머지도 과실치사와 폭행, 불법 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 메릴린 모스비 주검사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레이 씨가 체포 당시 이제 경찰로부터 달아나긴 했지만 어떠한 범죄도 밝혀진 것이 없다. 현재로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검 결과 경찰의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할 혐의가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경찰에 구금된 흑인 청년이 숨진 사건, 미국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